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 장계 독재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선거에 나갈 수 없다면서 의미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케냐 방문에서는 청년들에게 한국의 경제 성장 성공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은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원인이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핵포기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 대사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한미 연합 훈련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키가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간첩 폴라드를 30년 만에 석방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이영화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후 북핵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습니다. 미, 한일 3국의 회담 관계자들의 회동이 잦아졌고 북한도 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첫 순서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초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지금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치러야 하는 외교적 경제적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이 아닌 비핵화 대화에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9일부터 여섯 동안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등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두루 만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서울에서 면담을 한 직후에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준국 본부장은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을 써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건적 시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황 본부장은 현 시점이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에 대해 중국식 표현을 하고 언급함으로써 중국 측 관계자의 표현이라는 것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황 본부장은 현 시점이 북한의 핵 관련 대화 거부와 하반기 도발 가능성, 중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란 핵 협상 타결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 베이징 주재 외교관의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핵포기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황준국 본부장이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함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즈음이었습니다. 북한의 지재룡 주중 대사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일방적 핵포기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대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생존권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라는 종전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대사는 또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기본 원인을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미국은 앞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북침 연습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핵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계획을 포기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지적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관여 제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약속들을 어겼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한 채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선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그 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지대룡 주중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이 외형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이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특히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중국이 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공조에서도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미중 공조에 틈을 벌려보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지 대사의 회견 내용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중국이 바라는 핵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이되 최대한 북한 입장을 반영해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주요국 대사들을 등장시켜 핵포기를 논의하는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란 핵합의 이후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란과는 차별화하려는 시도라는데 대체로 분석이 일치합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 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의 핵합의로 홀로 불량 국가로 남게 된 데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자들이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의 적대 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외부 세계에 비춰지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씨도 이란의 핵 합의를 계기로 일부에서 북한과도 비슷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자신들은 그러니까 북한은 이란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습니까?
네, 이 같은 분석들이 나온 이상 상황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보존이기 때문에 정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도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미 국무부에서 한국 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최근 성명들은 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데 모여 북한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과 함께 이른바 선제적 대응에 나선 북한 측 동향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과 전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주장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문답 형식의 기사에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같은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정세 격화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대화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월 북한이 미국 측의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한 합동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훈련의 투명성과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헨리에타 레빈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일 뿐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한 연합훈련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의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북한의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의 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한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에 대비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합훈련의 중단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뭘까요?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듯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깨트림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한국을 떼어놓아야만 미국과의 직접 협상이나 남한과의 협상이 용이해져서 북한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은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그만두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불안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주장과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이른바 10월 도발설과 관련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잇따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 대사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성대한 기념행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하면서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위성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제기해서 이미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에 연소 실험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증축된 동창리 발사장을 이용하면 은하 3호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군당국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7일은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날을 전승절이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른바 전승절, 어떤 의미입니까?
네, 1953년 7월 27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팽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3명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6.25 한국전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이었는데요.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이 중단된 것일 뿐 62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승절, 즉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남침전쟁을 미국의 북침전쟁이라고 호도하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일이라 주장하며 지켜세우는 것은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시대 들어 전승기념일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반제국주의와 반미선전의 극대화를 위한 기념일로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을 주적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이 미국의 승리를 했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김일성 정권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국에서는 이 정전협정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만큼 북한처럼 정전협정일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두고두고 기억하자는 취지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전쟁 당시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도움을 준 유엔군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의 행사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6.25 전쟁 참전국들은 자신들의 한국전쟁 참전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들 밝히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6.25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지내는 정부 성명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 6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년에 걸친 한국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념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에는 유엔 결의에 따라 모두 21개 나라가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해 한국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과 캐나다 정부도 기념식을 갖거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자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참전국들이 한국전쟁 참전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도널드 오버더프 씨가 84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병인 알츠하이머 병을 앓던 오버도퍼 씨가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1931년 5월 28일 태어난 오버도퍼 씨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53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주한미군 육군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오버도퍼 씨는 1968년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들어와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 25년간 활약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을 현장에서 취재 보도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1970년대 오버더퍼 씨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도쿄 지국장으로 있으면서 일본과 한반도를 취재했습니다. 1973년 한국의 유명 정치인인 김대중 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됐다 풀려난 직후 가장 먼저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오버더퍼 씨와 북한과의 인연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영남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는데 최초로 인터뷰한 것이 바로 오버더퍼 기자였습니다. 이어 평양을 방문한 오버더퍼 기자는 북한 당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평양 당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1993년 워싱턴포스트 신문에서 은퇴한 오버더퍼 씨는 워싱턴 존스홉킨스대에 한미관계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1997년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다룬 저서 두 개의 한국을 펴냈습니다. 남북한 분단 배경과 갈등 그리고 핵 문제 등을 생생하게 다룬 이 책은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가 됐습니다. 오버더퍼 씨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서울과 평양 그리고 워싱턴을 오가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11월 핵위기 와중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 수뇌부의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8년에는 개성을 찾아 개성공단은 희망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버더퍼 씨를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1세대 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일평생 한반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오다 세상을 떠난 도널드 오버더퍼 씨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동아프리카 2개국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 중 경제발전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방문한 케냐는 이 케냐가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나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케냐 방문이 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그리고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케냐를 방문해 할머니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케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중에 친척들을 만났겠네요.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공항에서 비스트, 즉 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 전용 리무진 승용차에서 이복 동생 아오미 오바마를 태우고 수도 나이로비로 향했습니다. 이어 나이로비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서 의붓 할머니인 마마사라와 이복 동생인 아우마 오바마 등 친척 3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맞는 케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케냐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공항까지 직접 나와 영접한 것은 물론이고요. 케냐 국민 수만 명이 손에 미국 성조기와 케냐 국기를 들고 오바마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네, 도착 다음 날인 25일에는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무역과 테러와의 전쟁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케냐인들이 미국과 더욱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기업인들도 만났다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나이로비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잠보를 비롯한 몇 가지 인사말을 현지 언어로 말해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하나 배웠네요. 잠보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군요. 계속해서 연설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오바마 대통령 케냐 국민에게는 한계가 없다며 강력하고 투명한 민주정치, 경제발전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미래를 위해 폭력을 거부하는 강력한 국가 정체성이 케냐의 미래를 결정하는 3대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냐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의 남녀 평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죠.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 아프리카 주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고 소득이 올라가며 중산층도 빠르게 느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은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프리카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네, 특히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4,500명의 케냐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나온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케냐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컸지만 현재는 그 반대가 됐다며 한국이 성공한 일을 케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냐 방문에 이어서 두 번째 나라로 방문한 곳이 그 에티오피아였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동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이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찾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이날 에티오피아에 하일레 마리암 데살람 총리가 직접 공항으로 나와 오바마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 이틀째인 27일 데살람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두 지도자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과 민주화, 테러와의 전쟁, 남수단과 소말리아 사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에티오피아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미국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문제도 강조했다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데살렌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의 언론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이 보장돼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데살렌 총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첫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동아프리카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와 맞서 싸우고 또 소말리아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것에 때맞춰 동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4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도 연설을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연설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프리카가 그동안 보인 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주의가 있어야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아프리카 국민들이 이번 순방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분위기가 뭐 좋았겠죠?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런 배경을 연설해서 강조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자 아프리카의 아들로 여기에 섰다고 말해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연설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과거 식민지 역사와 빈곤 탈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와 빈곤 탈출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런 진전에 미국이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미국과 아프리카의 교역 확대를 위한 기존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을 강화했다며 식량 안보와 전력 확보 그리고 아프리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간접적으로 이를 언급했습니다. 경제관계는 단순히 다른 나라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이나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대신 진정한 경제관계는 아프리카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권력 부패, 부정부패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의 암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수렁 속에 있는 수십억 달러의 돈이 아프리카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병원 그리고 학교 건설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 가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뇌물을 바치는 것은 아프리카인들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진전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표현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성숙한 민주주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 연장 등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일부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꾀하는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를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현재 2기 행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헌법에 따라 다시 3선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 아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자 청중 가운데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진전은 또한 안보와 평화에 달려있다며 테러리즘에 대항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아프리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아프리카 연합, 이 AU는 어떤 곳입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인데요. 모로코를 제외한 54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돼 이듬해인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식 출범했고요. 본부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 위치했습니다.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쳤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가 시리아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 사태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터키가 지난 24일 공군 소속 F-16 전투기 석대를 동원해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인 킬리스주 일대 극렬 순위파 무장세력 ISIS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터키가 ISIS 공습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고요. 이어 29일에도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이긴 하지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ISIL과 쿠르드 반군에 공습을 가한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터키는 지난 23일 터키군 한 명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터키 남부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3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ISIL의 소행으로 밝혀져 응징에 나선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터키의 이 같은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토는 터키의 요청에 따라 28일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엔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어떠한 형태의 테러도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ISIL에 대한 터키의 공습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터키의 이런 행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중동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 격퇴 측면에서 반가운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가 미군의 인질리크 공군기지를 ISIL 공격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또 시리아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을 위해서 이 안전지대를 설정할 계획이라고요?
네, 터키 언론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터키 정부는 터키와 국경을 접한 시리아 북부 지역에 극렬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배제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시리아군의 비행금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또다시 나눠질, 분열될, 이 쪼개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 일대에서 동서 약 90km, 폭 40에서 50km의 구역이며 터키와 미국이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터키가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유대인이 곧 풀려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근 유대계 미국인 조나선 폴라드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폴라드는 1985년에 이스라엘의 기밀정보를 넘인 혐의로 체포된 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오는 11월이면 수감된 지 30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나오면서 11월 20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가석방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폴라드의 변호인들이 오랫동안 가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네.
또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폴라드가 그동안 모범지였다는 점, 또 폴라드가 또다시 간첩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미 법무부는 폴라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폴라드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체포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폴라드는 올해 60살인데요. 1985년에 이스라엘의 기밀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폴라드는 미 해군에서 민간 정보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랍 국가들과 파키스탄 그리고 소련 등의 군사기밀정보를 2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정보요원에게 넘겼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폴라드가 간첩활동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폴라드는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폴라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에서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폴라드는 이스라엘의 기밀정보를 넘긴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았고요. 붙잡히지 않고 간첩활동을 계속했다면 더 많은 돈을 챙겼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도 이 폴라드 씨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폴라드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되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폴라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미국 행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폴라드 석방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요즘 이란 핵합의 문제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데 혹시 이번에 폴라드가 풀려나게 된 것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보 관리들이나 폴라드 측 변호인들은 폴라드 가석방 결정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케리 국무장관도 하원 청문회에서 폴라드 가석방 결정과 이란 핵합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3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폴라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가석방 결정에 안도하면서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폴라드 측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폴라드는 교도소 수감 중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아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요. 미국 법에 따르면 가석방된 후 5년 동안은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네, 미국이 이스라엘 간첩 폴라드를 30년 만에 석방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난 소식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영 사운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등불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